요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지껏 땅 분배를 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몇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갈렙이 땅을 분배받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그리고 요셉지파. 요셉지파는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이후에 일곱 개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분배받는 내용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파가 아니라 개인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개인이 땅을 분배받은 건 처음에 나왔던 갈렙과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둘 다 똑같이 땅을 그들이 스스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비를 뽑는다든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여기를 달라 그렇게 그들이 지정을 했고요. 또 이 모든 과정들은 비록 그들이 지적을 했고 개인적으로 받고 이렇게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네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의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할 때 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막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가나안 땅을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걸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를 분배받았는가?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은 딤낫세라입니다. 근데 이 딤낫세라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딤낫세라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어서 뭐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표현 그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별로 농사짓기도 좋지 않고 땅도 척박하고 그런 곳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당연히 이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중에 이제 일부를 받은 거죠. 이건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갈렙 같은 경우에도 헤브론을 분배받는데 헤브론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그 영역 안에 있는 곳을 선택해서 자기의 분배지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지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찾아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적으니까 땅을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희가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면 가서 살림을 개척해라. 가서 정복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가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거 얻어봐자 땅이 좁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땅을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결국 자기가 땅을 분배받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지파 사람에게는 올라가서 전쟁에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편안한 땅, 좋은 땅을 차지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본을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림으로 올라갑니다. 산지를 달라고 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앞에 나왔던 갈렙도 마찬가지여서 갈렙이 처음에 자기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정복되어 있는 널찍한 평야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비록 아낙 자손이 있어도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부시고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나이 80이 넘었어도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 나에게 산지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갈렙이 보였던 모습이나 여호수아가 보였던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다 나쁜 땅을 올라가서 전쟁에서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보면 성읍을 건설했다고 했으니까 없던 것을 세운 것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허허벌판이었는데 그냥 깡촌 같은 산지였는데 거기다 성읍을 세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 성읍들이 나오는데 다 이미 가난 사람들이 성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전쟁하고 정복해서 그거 허물고 다시 성읍을 중건해서 사용한 거예요.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여호수아가 그 좋지 못한 땅에 가서 산지를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설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한두 가지를 더 궁금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땅을 과연 누가 정복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나눠주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내가 가서 스스로 정복하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일까? 본문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흡사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산지를 준 것처럼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미처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땅도 다 정복을 못한 지경이죠.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땅을 더 달라고 하면서 나가서 전쟁하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던 게 에브라임 지파니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과연 자기들이 얻은 땅을 이 여호수아에게 순순히 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를 이 자기가 분배받은 다음에 마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늙은 나이에 다시 그곳을 정복하러 가서 정복하고 자신의 땅으로 삼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정복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딥나세라고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지에 있다, 좋지 않은 땅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딥나세라의 원래 이름은 딥나세라가 아닙니다. 딥나세라의 원래 이름은 딥나헤레스입니다. 헤레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양신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게 바쳐진 땅, 즉 가난 사람들 중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 성읍 이름을 딥나헤레스라고 해놓고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여호수아가 이름을 딥나세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죽은 다음에 어디에다 무덤을 썼냐면 바로 여기 딥나세라의 무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딥나세라의 성읍을 세우고 여기서 쭉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맨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묻힌 곳을 딥나세라라고 기록하는데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묻힌 곳을 딥나헤레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곳의 이름은 딥나헤레스였는데 여호수아가 이곳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성읍 세우고 살면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것도 갈렙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분배받았죠. 근데 헤브론도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는데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겁니다. 그가 갈렙이 보였던 모습이나 이 여호수아가 보였던 모습이 그런 점들에서 보면 매우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았고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둘 다 늙은 나이에 가서 정복전쟁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또 둘 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곳이 산지에 있었고 또 둘 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곳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딤나세라다 요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훗날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종종 계속해서 훗날, 뒷역사,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도시, 첫 번째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중요한 도시는 헤브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분배받고 정복했던 헤브론은 역사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딤나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나오는 것 그리고 사사기에 여호수아의 무덤의 위치를 설명할 때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구약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후손들이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헤브론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딤나세라가 이름이 남는가 안 남는가 이거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 후손들의 몫이죠. 갈렙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다 80 넘은 다음에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땅들이 그 성읍들이 이름이 남는가 안 남는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 후손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후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의 후손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혹은 이 딤나세라에서 믿음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또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귀하게 분배받았는데 또 이곳을 정복하고 성읍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의 후손들 중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건 참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은 분배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관련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점 두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배 역사를 놓고 보면 처음과 끝은 참 훌륭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죠. 훌륭한 갈렙과 훌륭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좀 순종을 해도 온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게으름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쭉 놓고 보면 지파별로 조금 더 순종하는 지파도 있고 훨씬 더 게으름 부리는 지파도 있죠. 그리고 그런 지파들 사이 속에서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엉망이어도 믿음으로 사는 개인들이 있어요. 나라 전체가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지파들도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갈렙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다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죠.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자기들은 죄가 없지만 동족들이 죄가 있어서 동족들의 심판받는 과정에 다 동참하고 어찌 보면 억울하게 40년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하는 곳에 참 발벗고 뛰어나가서 열심으로 감당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처음과 끝이 동일했던 사람. 죽을 때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지냈건 믿음으로 살았어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지껏 행했던 좋은 일들, 순종했던 것, 헌신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푯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시작하고 벌써 몇 주가 흘러갑니다. 이제 시작된 이 25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그가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도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를 보고 그를 모델 삼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